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만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기회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정상회담은 우리를 향해 발사되는 핵무기뿐 아니라 핵 확산 위협이 줄어드는 훨씬 안전하고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면 자신은 놀랄 것이라면서도 만남에서 진전을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정상회담 개최지를 물색하기 위해 지난 연말 몇 주간 아시아를 포함해 다수의 지역을 답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무역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오늘 전화통화를 통해 협상 날짜를 확정했다며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실무진이 오는 7일에서 8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길고 우호적인 통화를 했다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무니신 미 재무장관은 두 나라가 내년 3월 1일까지 합의를 문서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중국 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갱신한 여행주의보에서 중국 당국이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미국 시민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시민들이 중국 당국의 조사에 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강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주의보 수준을 이전과 마찬가지인 레벨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보안 검사와 경찰 활동 증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예고 없이 통행 금지나 여행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쿠릴 열도 문제 해결과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 조약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0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양국은 지난 2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협력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으로 역사적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면서 북한 핵미사일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결단력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 당국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1일 중국 각지에서 캐나다인 13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3명 중 적어도 8명은 석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금 중인 캐나다인 5명에 대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3일째를 맞은 어제 제116대 미 하원이 개원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국경 장벽 관련 예산을 제외한 패키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3일 개원한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도 핵심 역량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이탈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의 잠적 소식과 관련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성급히 결론 짓기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116대 연방의회가 3일 개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외교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데 초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새 회기에서 북한과 금융이나 무역 거래를 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you start out with making sure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do business with them are being sanctioned.
라운즈 의원은 개원식이 열린 의회에서 VOA 기자를 만나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 또 북한과 유류 에너지를 거래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역시 개원식이 끝난 뒤 VOA 기자를 만나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력한 제재 유지를 위해 동맹국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re's steps we need to take in partnership with our allies to make sure that those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both by the United States
유엔과 미국이 통과시킨 제재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맹국들과 공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간 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북 제재 옵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은 중요하지만 북한은 핵 시설 신고와 핵 폐기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certainly for diplomacy. I want to resolve the issues. We have to see concrete progress. That is North Korea.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북한은 핵 시설 신고를 해야 하고 핵 폐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난해 미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두 건의 법, 아시아 안심법과 국방 수권법을 제정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아시아 안심법에 담긴 북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에 북한 전략이라는 별도의 장이 있군요.
네, 210조항인데요.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행동을 포함해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불법 활동에 북한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기준법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담았는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미사일 폐기가 협상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명시된 불법 활동이라면 핵, 미사일 활동뿐 아니라 인권유린이나 사이버 범죄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 일체를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을 법제화한 겁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불법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 주민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시민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 별도로 첨부돼 있는데요. 이런 배경을 근거로 법을 발효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회에서 줄곧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특히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그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의원이기도 한데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의 진정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인 지난해 9월 후속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VOA에 북한이 비핵화하질 않을 경우 남은 옵션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발판은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ell, a continuation of maximum pressure, but the diplomatic runway has significantly lessened.
이어 11월 말에는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며 미국의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No, we need the deregulation now, and we're going to continue our pressure on them until they do so.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행정부와 의회의 조율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정확하게는 북한 정부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인권 유린 행위에 관한 제재 해제 이후 30일 이내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 제재 해제의 당위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런 제재 해제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 중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 대통령 혼자 제재 해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의회의 요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 발효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에 대북제재 해제 요건이 매우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때문에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시한까지 설정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의무가 또 하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정 90일 이내에 대북 전략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정부에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네요.
미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조치뿐 아니라 국제 공조 노력에 관한 평가를 포함해 폭넓고 자세한 정보를 의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위협과 역량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식별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노력을 요약해 기술해야 하고요.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관한 강점과 약점에 관한 평가도 포함돼야 합니다. 또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제거에 관한 잠정적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이런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국제 공조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자세히 기술하도록 했는데요.
네, 효율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나라가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제재 이행과 차단을 포함해 독자적 또는 양자 간 다자 간 국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북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정부와 상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술돼야 합니다. 또 이런 해외 정부들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해외 정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을 그저 촉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이행 조치를 주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부과된 제재 집행에 필요한 유엔 회원국들의 수출 제한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평가를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한 것은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수출 체계 시행에 필요한 권한을 채택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의지를 반영한 대목입니다.
가드너 의원 말고 또 어떤 의원이 아시아 안심법 발의에 참여했나요?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키 의원은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국제 공조, 특히 중국의 역할을 줄곧 강조해왔는데요. 대북 제재 체제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며 특히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제유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I'm still unsatisfied that the sanctions regime is strong enough.
아시아 안심법의 북한 관련 조항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생각을 따로 정리해 놓은 의회의 인식이라는 항목 내용도 짚어볼 만합니다.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전날 이 법에 서명했고요. 그러면서 성명을 남겼는데 뭔가 여지를 남긴 건가요?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때 성명을 남기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소위 서명 성명이라고 불리는 문서인데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서명 성명에서 밝힌 대로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혹시 있을지 모른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아시아안심법 관련 서명 성명의 경우 북한 전략에 관한 210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개월 만에 다시 친서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적어도 6차례입니다. 첫 번째 친서가 전달된 시점은 지난해 6월 1일 당시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비난 성명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직후입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릴 것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친서가 위기에 처한 미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후 7월 6일 후속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의 면담을 거부했지만 대신 친서를 들려보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멋진 글이라며 이례적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친서를 통해 미북 관계 개선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이 더딘 데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달 말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와 함께 세 번째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당신의 멋진 서한 역시 고맙다면서 곧 보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하며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지도자 간의 계속된 왕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미북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에는 최소 두 통 이상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9월 6일 판문점을 통해서 네 번째 친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며 폼페오 장관의 4차 평양 방문을 전격 취소한 지 10여일 만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요청했고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9월 말 뉴욕 유엔 총회 기간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도 다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양복 안주머니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꺼내들고 역사적인 편지며 예술작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폼페오 장관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며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여 뒤인 최근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서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편지 내용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 위원장은 이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3일 VOA에 아첨하는 듯한 김 위원장의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북한 지도자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새로운 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나요?
예, 신년사 중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밝히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신년사의 강조점이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새로운 길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미 관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시작됩니다. 회담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미북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의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년사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요. 특히 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왜 새로운 길을 거론했나요?
예,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가까이 미북 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은 여러 비핵화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상응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북한의 불만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쐐기를 박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우선 미북 협상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이어갔던 지난해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산하 미국 연구소 소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병진 노선으로의 복귀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결의 시절로 돌아간다는 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다는 의미겠네요?
예, 그보다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협상 중단을 공식화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국내적으로 병진 노선의 폐기를 선언하고 비핵화를 공언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판을 공식적으로 깨는 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협상이 중단돼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도발과 대결로의 복귀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은 포기하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는 비핵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나타난 새로운 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매우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에서도 드러납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와 제재와 압박을 고수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매우 완곡한 표현입니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고나 위협이 아니라 미국에 간곡한 요청을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 핵무기 제조와 시험, 사용, 확산을 안겠다고 한 대목에 주목했던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사에 대한 트위터 반응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면 미국 주류 언론들이 주목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토대로 정상 간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도 핵심 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언제든 발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부품 실험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등을 은밀히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참여과학자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국장은 지난해 언론을 통해 거론된 황해북도 삭간몰 등 북한의 최소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양강도 영조동 미사일 기지 확장 등은 미사일 발사 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building up an infrastructure so that if they have to pick up, they're farther along than they were. One of the things we've seen from North Korea for a long time is that they're aware that they're being
라이트 국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기지 확장 움직임은 북한이 기반 시설을 건설해 놓고 나중에 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경우를 대비해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이트 국장은 이어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부국장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 단계를 고려하면 발사 직전까지 연료 공급과 유지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We oftentimes think of these missiles as being on trucks and they're able to drive out and just launch from anywhere, but in reality they're tethered to these bases because they require fuel.
북한의 미사일이 트럭에 실려서 아무 곳에서나 발사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북한 미사일들은 기지 안에 보관돼 있으며 기지 안에서는 연료 충전과 장비 유지 보수, 인력 관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사일 발사 실험 외에 부품 실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등을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활동 등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성능을 개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트 국장과 윌리엄스 부국장 모두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실험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화성 15형 실험은 한 차례뿐이었다면서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진행한 것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텔레메트리, 즉 미사일 전파 신호 송신 실험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사일 발사 실험 재개를 위한 대비 조치로 분석됐습니다. 텔레메트리는 미사일이 비행할 때 탄두 부분에 장착한 장치를 통해 속도와 고도 등의 데이터와 함께 송신되는 신호입니다. 다시 참여과학자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국장입니다.
So again, that's a sign that if they start up the program again in a serious way, that they're trying to do it in a way that's much more systematic. But I don't see the fact that that's been.
텔레메트리 실험 또한 북한이 앞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할 경우에 대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이런 움직임들로 볼 때 북한은 미사일 성능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중단시키는 일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이탈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의 잠적 소식과 관련해 외부 세계에 계속 노출되는 직업적 특성상 탈북 기회를 엿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외교관들의 속내를 알기 어렵다며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성급히 결론 짓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 기회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diplomats who have seen life outside North Korea realize the vast difference and how much more free people are.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일 뿐 외부 세계에 눈뜬 많은 외교관들이 자유로운 북한 밖의 세상을 경험하면 탈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외교관 자녀들의 해외 교육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북한이 자녀 가운데 한 명을 북한에 남겨둬야 한다는 정책에 변화를 줬다면서 사실상 외교관들의 탈북 유혹이 커졌음을 시사했습니다.
North Korea government had changed the policy. Previously they had required diplomats to leave one child behind, but they thought that if they could have the diplomats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만료를 몇 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외교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의 탈북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이번 사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사대리의 잠적 사유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를 북한 정권의 안정성 여부 등과 결부짓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Well, there's always been a periodic occasional defection of a senior North Korean official, including diplomats. So I see it as a pretty constant.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번 조 대사대리뿐 아니라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결정은 개인적 여러 동기에서 비롯된다며 정권과의 문제, 이념적 충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처할 상황을 알고도 내려야 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Depends on the individual,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Are they in trouble with the government? Do they have an ideological problem? Do they have a professional problem?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외교관들이 주로 해외에 파견되지만 그들의 실제 생각을 알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ey kind of the most hardline people are the ones who get assigned abroad. You never know.
힐 전 차관보는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시절 베를린과 제네바, 싱가포르에서 만난 북한 외교관들은 자신 또는 어떤 외국인들과의 대화도 꺼렸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당시 북한 육자회담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북한에서 온 다른 관리가 함께 자리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며 그들의 속내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Very little you can tell about these foreign diplomats, the ones who would I met a few in Berlin, Geneva, and Singapore, and believe me, they were very quiet.
힐 전 차관보는 또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지난해 만났다며 그의 국제 정세 파악 능력과 폭넓은 식견에 놀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전공사 같은 북한 외교관들이 임기가 끝난 뒤 복귀해 폐쇄된 북한의 삶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met him after he defected, and he has a very sophisticated view of the world. He understands things very well. He understands North Korea's.
아직 조성길 대사대리의 정확한 향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대사대리가 미국을 포함한 제3의 서방 국가로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탈북 외교관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이탈을 장려한다는 신호로 작용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압박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form of pressure. It may be the most effective form of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to.
야울러 이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주정관은 고위급 탈북자들이 미국이나 한국, 어느 나라에 정착해도 두 나라는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서 탈북 전 이들의 지위와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1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 노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고 제재 품목을 차단하는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각국의 다양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의 선박 등록처가 북한 선박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9월 공개한 팔라우 정부의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팔라우 내 모든 사업체들에게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한 정밀 금융 제재가 적용돼야 한다며 적용 대상에는 선박 등록처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편의 지적 방식을 이용해 자국 선박을 팔라우에 등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더 강력하게 북한과 관련된 잠재적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밀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팔라우 정부는 자국 금융기관이 북한이나 이란과 어떤 직접적인 거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는 한편 북한 선박과 관련해 취한 구체적인 제재 이행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팔라우의 선적 등록을 마친 이스트 글로리 7호가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중국 광저우에 기항한 흔적을 남겨 북한산 석탄이 중국에 하역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근거로 이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팔라우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평가서가 공개된 키르키스스탄은 제재 대상자나 제재 기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러면서 키르기스스탄 정부에는 치과의사이자 사업가인 한 명의 북한 국적자와 더불어 북한인 두 명이 연루돼 소비재 품목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한 개의 기관이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긴 어렵지만 이들 북한 국적자들의 제재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레인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통해선 바레인이 북한산 물품을 중간에서 차단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바레인 당국은 에리트레아로 향하는 북한산 물품을 차단한 뒤 압류했습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당시 운송활동이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이뤄졌고 따라서 확산 금융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라트비아 보고서에는 금융 확산 방지와 관련한 라트비아 정부의 뒤늦은 행동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라트비아 정부는 북한이나 이란과 관련된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밝혀내거나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야 조사에 나서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된 확산 활동에 연루된 알렉스 차이라는 인물을 2017년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출신으로 알려진 알렉스 차이는 2009년부터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보고서는 라트비아 정부가 차이를 제재한 후 별도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최초 차이를 제재할 때 근거가 됐던 정보와 증거를 라트비아가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 파나마를 평가한 보고서에는 파나마 당국이 북한이나 북한 회사와 관련된 88척의 선박 등록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240톤에 달하는 불법 무기를 설탕 더미 아래 숨긴 채 운항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적발하고 선원 3명에게 총기 밀매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한 파나마 당국의 조치가 소개됐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과 아이슬란드, 바베이도스 등 유럽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즉시 이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2017년 9월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 대상자를 자국에서 제재하기까지 최소 7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2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과 관련해 각국이 취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해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1년부터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에 있어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해 매년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인 6명을 장기 억류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인 인질 3명이 풀려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북한의 한국인 6명 장기 억류는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If they continue to hold these people against their will, to me, this shows a complete insincerity of
북한이 계속 한국인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해 억류한다면 선의를 가지고 미국 한국과 관여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전혀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억류 한국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는 어떤 경우에든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한국인 억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 3명이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석방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이라 하면 미국 정부라 하면 해외 인질로 잡혀 있는 미국인들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거든요.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한국인들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갔지만 한 달 동안 3만 2천여 명이 서명하는 데 그쳐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해 필요한 20만 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현재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은 모두 6명입니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체포된 김국희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4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들 3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 노동교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입니다.
건강이나 여러 가지 또 모든 분이 악화되어서 치료나 뭐 어떤 과정이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상당히 생명이 이태로울 정도로 위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증진센터 등 일부 단체들은 지난달 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 이전에 북한에 강제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모든 한국인들을 조속히 송환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장기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들을 석방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달 말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구금된 모든 외국인들에게 통신의 자유 등 보호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인 억류자들의 조기 석방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에게 영사 지원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에 한국인 억류자들을 사면 형식으로 석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he DPR Korea leadership should send a sig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지도부가 한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탈북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한국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단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인이 설립한 영어교육단체 TNKR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남성 마이크 다우니 씨. 다우니 씨가 TNKR을 만난 지난 2017년, 당시 다우니 씨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On the world scene today, everybody is talking about, writing about, and pontificating about North Korea. Although many
북한에 대해 말하고 글을 쓰는 등 관심은 많지만 무엇이든 행동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TNKR은 달랐고 자신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다우니 씨는 이 단체가 탈북민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돕자는 취지로 설립됐다는 점이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우니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 단체 지부를 열고 싶어 할 만큼 열정적입니다. 케이슬라티크 TNKR 공동대표는 활동 초기에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다우니 씨가 지금은 단체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니 씨는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탈북민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에서 늘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The North Korean students that I've tutored and coached have all been bright, enthusiastic learners and always grateful for my
다우니 씨는 자신이 무료로 영어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하루 한 끼 식사를 거르고 매주 모은 돈을 이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오레건주 출신인 에론 피터슨 씨가 탈북민들의 영어 교사가 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 그동안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던 그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씨는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필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탈북민들에게 자신의 전문성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터슨 씨는 영어 공부에 매우 열심인 탈북민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이 무척 즐겁고 늘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 때로는 오해도 있지만 그런 과정도 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인내심을 키워준다고 말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인 미국인 여성 도나 키멜만 씨는 한국과 독일을 두루 거치며 정부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21세기 현대판 노예에 대해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난민 문제도 다루는 활동이 도나 씨가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도나 씨는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이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학생들과 영어 교사들 간의 학업 관리를 담당하는 제니스 김 씨. 제니스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란 한인 2세로 이민자 가정에서 겪은 경험 때문에 난민 영어 교육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Of my mother's first experience settling in the USA with very little English ability. I vividly remember the struggles she faced with
어머니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났었고 이 경험은 어른이 될 때까지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을 갖게 했다는 설명인데요. 제네스 씨는 이 단체를 안 직후 곧바로 자신이 할 이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스 씨는 이 단체에서 탈북민 영어 교육 전문가로 일하면서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을 가르치자라는 의미의 단체 이름인 TNKR은 지난 2013년에 설립됐는데요.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영어 교사는 총 8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중 60에서 70%가 미국인입니다. 지난해 12월 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한 40여 명의 봉사자들 가운데 27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자가 많은데요. 이들은 다른 봉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간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케이스 라티크 대표에 따르면 영어 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은 다양한 과정을 겪지만 북한 관련 기사를 읽고 영상을 봐도 정서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단체를 알게 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해 이해의 폭을 키웁니다. TNKR의 1대1 영어 교육을 체험한 탈북민은 지금까지 400여 명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연미 씨는 8개월 동안 1대1 교육을 받았습니다.
The things I am most grateful for was that I was born in North Korea and I escaped.
박 씨는 미국에서 지난 3년간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원어민 수준의 영어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Every single day I felt like all my hope was lost.
TNKR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영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제니스 김 코디네이터는 학생들과 봉사자들 간의 1대1 수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계가 선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I've seen this happen a number of times where I had to ask tutors to leave the program for overstepping those boundaries.
교사와 학생의 선을 넘어 친구나 연애 상대를 찾는 사람들은 단체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업 내용을 결정합니다. 시험 준비, 연설, 여행, 취업 등 본인이 요구하고 교사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학생 중심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학업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직결됩니다.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 탈북민지원단체 중 미국인이 설립한 유일한 단체인 TNKR.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케이스 라티그 대표는 TNKR이 탈북민 영어교육기관으로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라티그 대표는 또한 2019년 한 해 달성하기로 한 목표에 고무돼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자원봉사자 리더십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에게 강한 동기를 심어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 영어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탈북민들의 교육과 취업을 돕는 것, 그리고 올해 8월 국제적인 행사로 열리게 될 영어 말하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643년 1월 4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 과학의 창시자 아이작 뉴턴이 영국 동부 링컨셔에서 태어납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또한 재혼을 해 뉴턴은 조부모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뉴턴은 이후 18살 때 명문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서 수학과 물리학, 광학, 천문학 등을 공부합니다. 이후 1665년 유럽 전역에 퍼진 흑사병을 피해서 고향에 돌아온 뉴턴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에 의한 것이라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뉴턴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등 세 가지 운동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뉴턴의 역학적 자연관은 이후 18세기 계몽 사상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
New Delhi joined in greeting Burma's Independence Day at a ceremony attended by Ernan Patton, India's Governor General.
1948년 1월 4일,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는 버마가 62년 동안의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버마 연방으로 독립합니다.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 버마는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의 한 주로 편입돼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버마는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웅산 장군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버마는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에 아웅산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My colleagues and I have come to London in response to the invitation of His Majesty's government in order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questions of Burma.
일본군을 몰아낸 아웅산 장군과 독립운동 세력은 곧 영국과 독립교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끈질긴 협상 끝에 마침내 1948년 오늘 영국은 버마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